고대 전쟁사에서 소수가 다수를 이긴 전투에 관한 기록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병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보병이 아닌 기병 전력을 갖추었던 전투였는데, 소수였지만 오히려 상대적으로 강력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병은 기동력과 충격을 활용한 집단 공격에 용이했을 뿐만 아니라 보병보다 무장이나 숙련도에서 우수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강한 병종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병사의 인원 차이가 아닌 기병의 전투력을 고려해서 전력상으로 비교해 보면 소수의 기병이 다수의 보병보다 결코 열세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한나라 때 있었던 전투로 만 명의 병력으로 43만 명의 적을 물리친 희대의 대첩으로 알려진 곤양대전이 있었습니다. 곤양대전은 기병이 아닌 보병만으로 이루어져 병종의 측면에서도 불리할 뿐 아니라 압도적인 병력수까지도 뒤집고 승리를 거둔 매우 드문 사례였습니다. 사사기 7장에도 소수의, 아주 소수의 보병만으로 대승을 거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는 미디안의 대군 수십만에 맞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의 드라마틱한 전투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는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까지 약 300년 동안 각 지파들의 사사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나머지 땅들을 정복했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가나안의 온 땅을 다 차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땅을 점령하는 일은 각 지파에게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남은 땅을 모두 정복하기란 아득한 일이었고 과정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의 성읍들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진멸해야 했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도 여전히 아직 노예로서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차지하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때 그곳에 거주하는 족속들을 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진멸하는 말씀과 더불어 그들과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하지도 말라고 명하셨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유혹하여 여호와님을 떠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른 족속들과 달리 구별되게 살아야 했건만 오래지 않아 이방 민족들의 가증한 행인 우상 숭배를 따라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왕이나 군대의 장군 같은 공식적인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사사들은 평상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충을 상담해 주던 평민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들은 전쟁과 같은 위기가 닥치면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사사기 주기, 이 사사기 주기라는 우상 숭배 유형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주기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갑니다. 하지만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백성은 다시 이방 민족의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에 벌을 내리시는데 적군을 보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고난을 받고 적들이 자신들을 압제하기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압제로부터 구원할 사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사사는 하나님이 명하신 군대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서 구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또다시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기고 맙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유형이 반복되는 것을 사사기 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사사 기드온이 등장하는데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악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진 않지만 좀 더 살펴보면 이 악이란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의미보다는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중에 이방 족속들을 다 물리치지 못했는데 그것이 끝내 그들에게 있어 올무가 되어 큰 화근이 되고 맙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족속들을 다 물리치지 못한 불순종으로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게 여기고 우상들을 숭배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이 우상 숭배는 사실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자신의 평안을 위하여 물질이나 지혜나 명예를 신으로 받드는 것으로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에 있어 그 중심은 우상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는 자기가 중심이 되려는 성향이나 또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정확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에 관해서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자기 주장만을 강하게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런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섬기는 것이기에 일종의 우상 숭배라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우리 중심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에 과연 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풍요와 다산, 안정과 번성이라는 명목하에 하나님을 떠나 자기라는 우상을 선택해 섬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하셨지만 우상 숭배로 인해 이제 벌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벌하시는 방법으로 이방 족속들에게 택하신 이스라엘을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징벌하기에 세운 이방 족속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가 제각기 다 달랐습니다.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도 했고 억압하기도 했으며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도가 센 것은 바로 멸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력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6장 5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미디안의 병력이 얼마나 많았던지 메뚜기 떼같이 많다고 묘사했는데 고대 근동지역에서 이 메뚜기 떼라 함은 한 지역을 모조리 덮어버릴 정도로 무수히 몰려와 나무와 풀이나 곡식 등을 흔적도 없이 다 갉아먹어버리곤 했습니다.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이 이처럼 수요가 많았을 뿐 아니라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약탈하는 정도가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후반부에 멸하려 하니라는 말씀처럼 미디안은 압제와 학대를 넘어 이스라엘을 완전히 몰살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사사시대 중 어느 때보다 고통의 강도와 그 이기의 크기가 매우 컸던 시기였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7년 동안 먹을 것 하나 남겨두지 않고 착취해 가더니 이제는 대군을 몰고 와서 이스라엘 전부를 말살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 기드온을 세우시고 일하셔서 그들을 그 이기 가운데 구원해 내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미약하고 궁핍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가입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사사기 8장 10절을 보면 이때 세바와 살분나가 갈고리에 있는데 동방 사람이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고 했습니다. 메뚜기떼처럼 많았던 미디안의 병사의 수가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무려 13만 5천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병력은 고작 3만 2천명이었고 그것도 변변치 못한 보병들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만 계산해도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이 적어도 적군 4명 이상을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사기는 곤두박질 쳤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식적인 군대의 지휘관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병사의 수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 군비와 무기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이 너무나도 독특하십니다. 이미 적들의 수요보다 한참 적은데도 불구하고 병사를 더 모아오라고 해도 모자를 판에 기드온을 따르는 3만 2천 명이 너무나도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기드온의 심정이 어떤지를 전혀 모르시는 듯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엉뚱한 요구를 내립니다. 기드온이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으니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군대를 한 번이 아닌 두 번에 걸쳐서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을 정도로 축소시키십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3만 2천 명 중에 적이 두려워서 떠는 자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해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만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인 한 사람이 적군 13명 이상을 상대로 싸워야만 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 명을 물가로 데려갔는데 물을 마시게 하고 물을 먹는 자세에 따라 이제 300명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감측 기준은 아무리 갈증이 심해도 군인이기에 물을 마실 때는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아 마시며 사방을 경계하고 민첩하고 조심성 있게 마시는 사람들만 선별해 그렇게 사용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저 병사의 수를 줄이는 데 있는 것이지 이들이 취한 어떤 자세에 초점이 맞추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 기도는 두 차례 병력 감축 계획을 통해 3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인 한 사람이 정확하게 450명의 적을 상대로 싸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줄이고 또 줄이고 축소하신 이유가 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신이 중심이 되려는 자만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돌이키실 뿐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 중심성에 빠지게 될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위대하거나 그 수요가 많아서였습니까? 신명기 7장 6절과 7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교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그들을 성민으로 택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중에 보잘것없고 가장 적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을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레디컬이라는 책의 내용 중에 내가 연약할수록 도드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절박하게 주님의 권능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몰아넣은 뒤에 필요를 채워주심으로써 그분의 이대하심을 펼쳐 보이십니다. 어째서 인간의 능력에 비추어 기독교를 생각하십니까? 어째서 스스로 가진 자원을 토대로 자기를 바라봅니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반낮 없이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의 요건은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당 백에 신체 건강하고 용맹한 사람을 사용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절박하게 하나님의 권능만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자리로 몰아넣으신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의 매우 적은 군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채워주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뻔한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많고 적음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않고 우리 삶의 중심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절박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하라일까요? 교만하지 말라일까요? 아니면 겸손하라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내리신 명령은 창세기 15장에 처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내리신 명령으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에서 서머나교회에 보내는 말씀 중에 이 명령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데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이처럼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내신 명령은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70회 이상 기록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토록 가장 많이 반복하시며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려는 유혹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인간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쳐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주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아니 크고 작은 두려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종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 두려움은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 안에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불행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버림당할까 하는 두려움, 재난을 만날까 하는 두려움 등 그 두려움이 어떤 것이든지 이것이 오랫동안 자기 마음을 점령하게 되면 재앙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용기를 잃게 하고 또한 담력을 잃게 하며 당황하며 낙심하게 합니다. 주를 향한 믿음을 무력화하게 하고 패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두려움은 원수에게 저항할 힘을 잃게 하고 패배하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리게 합니다. 본문에서 병력을 감축한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나님께서 병력을 감축했던 그 기준은 다름 아닌 두려워서 떠는 자, 바로 두려워서 떠는 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시며 병력을 감축했던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전투는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대적과 치르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적군이 메뚜기처럼 많을지라도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적진을 포위하여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어 불며 요하를 이하라, 요하를 이하라, 기도원을 이하라 외칠 수 있는 순종과 믿음의 담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님의 말씀의 순종과 믿음의 담력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일은 준비되지 않은 다수가 아닌 준비된 소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못한 다수가 아니라 준비된 소수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도 사명감도 없는 다수의 무리를 통해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가혹한 노역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당시 근동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그 애굽에서 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냈습니까? 훈련받은 많은 군사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준비케 하셔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명감을 겸비한 모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 발과 스다롯을 비롯한 각종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건은 과연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케 하신 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이 밖에 남북 분열 왕국 시대에 예후나 아사의 종교개혁이나 히스기야와 또 요시아의 종교개혁도 준비되지 않은 많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한 사람이나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찬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한 사람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 철저한 믿음과 투철한 사명감을 겸비한 준비된 성도로서 이제 하나님 구원 역사에 기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